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장로 권사 호칭제와 관련해서 제가 속했던 교단이 교단의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을 자행했다는 이유로 저를 교단 기소위원회에 고발했고 기소위원회는 제가 이미 교단을 탈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소위원회에 다녀온 보고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 11시에 노회 사무실에서 저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기소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기소위원회 위원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녹음기를 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 내용을 녹음한다면 저도 녹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에게는 녹음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사 시간 동안 피고발인은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고 단지 묻는 말에 예, 아니요 라고만 대답해야 하므로 녹음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어떤 질문을 이 기소위원회에서 받았는지 저 역시 기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기소위원회가 거절했다는 기록을 남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이재철입니까? 나이가 60세입니까?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입니까? 교회 주소가 마포구 합정동 114번지입니까? 1990년도에 평양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당시에 교단의 헌법을 준수하고 교단의 권징과 치리에 순종하겠다는 등의 서약을 했습니까?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장로권사 호칭제 정관을 제정하고 실시했습니까? 지난 4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는 장로권사 호칭제를 실시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했고 그것으로 모든 조사는 끝났습니다.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채 10분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조사가 다 끝난 뒤에 제가 네 분의 기소위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조사가 끝났으므로 제가 개인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독립교회인 100주년 기념교회가 장로 권사 호칭제를 시행하느냐 않느냐가 아니라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가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과연 위법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장로교 소속의 목사가 침례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목회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원래 장로제를 인정하지 않던 침례교회도 이미 호칭 장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장로교 소속의 목사가 호칭 장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침례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과연 장로교단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겠습니까? 독립교회인 100주년 기념교회는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에 의해서 한국연합교파로 초교파적인 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는 어느 특정 교단의 헌법을 따를 수 없어서 독자적인 정관을 제정하고 그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은 장로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자 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독립교회인 100주년 기념교회는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기에 장로교의 당회가 없습니다. 독립교회인 100주년 기념교회는 장로교의 노회에 가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독립교회인 100주년 기념교회의 장로건사 호칭제가 장로교의 헌법과 어긋나는 것은 장로를 투표로 선출하지 않는다는 것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유로 독립교회인 100주년 기념교회가 장로교 헌법을 위반했다고 제재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6월 26일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교단 소속의 목사로서 독립교회인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함으로 인해서 교단이 불편해했고 또 제가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로서 독립교회인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와 교회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사랑하는 교단과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탈퇴한 제게 교단 기소위원회가 출석 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을 바꾸어서 출석 요구에 응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교단에 공식적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교단이 교단지를 앞세워서 양화진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저를 공박할 때 교단 그 어느 분도 저를 불러 진실을 알아보려 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위원회에서 저를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를 빌어 교단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출석 이유는 제 진심을 전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교단은 교단 헌법에 따라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장로건사 호칭제를 실시하는 것을 교단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독립교회인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들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교단의 이 조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타 교단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더욱이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또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사랑하는 교단이 이 사안으로 인해서 세월이 흐른 뒤에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이미 6월 26일자로 교단을 탈퇴했기에 앞으로는 다시 제게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더 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몸은 비록 교단을 떠났지만 교단의 정신만은 앞으로도 계속 간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혹 길에서 만나 뵙게 되면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로써 저는 45년 동안 몸담았던 교단에 대한 마지막 예의와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독립교회 연합회 소속의 목사로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을 거두시기까지 이 양화진 동산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사랑해야 하는 양화진 묘지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제 남은 신명을 다 바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음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은 깨달음 여부를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별하는 분기점으로 삼았습니다.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나이가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은 어린아이와 구별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지적은 참으로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달음과 관련해서 훨씬 더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타당한 말씀인지는 인간의 역사가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더럽히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짐승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도 심각한 오염도 자연 법칙의 훼손도 모두 짐승이 아닌 사람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깨달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음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 이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깨달음 여부는 그 이후에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았다고 하십시다. 그것은 참으로 귀한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한계점은 영원한 진리와의 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한성을 깨달은 인간이 고작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나 하고 다닌다면 그의 깨달음은 참된 깨달음일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깨달음은 그 참된 깨달음 이후에 무엇을 수반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보내신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한 명령은 띠를 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고 일어나서 옷 매무새를 고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지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주님의 구출이 얼마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졌던지 당사자인 베드로는 주님의 사자를 쫓아 감방문을 나서면서도 그것이 현실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베드로는 감옥 정문을 나서서 한 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 앞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꿈이 아니라 현실 속의 실제 상황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참수형에 처하려는 헤롯 아그리빠와 유대인들의 모든 음모와 기대로부터 주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구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볼품 없더라도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을 깨뜨리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깨달음이야말로 감옥과도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에게 얼마나 보배로운 깨달음입니까? 그러나 그 깨달음은 베드로가 단지 머리로 생각해낸 지적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죽음의 골짜기에서 자기 삶으로 체득한 체험적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심을 체험하고 깨달았으니 그 베드로에게 세상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으며 주님을 위해 무엇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처럼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만큼 이 이후에 베드로의 삶 역시 극적으로 전개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그 소중한 체험적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은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평소 베드로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처소였습니다. 그 집을 찾아간 베드로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유별난 은행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감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 주기를 부탁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님의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표표히 떠나갔습니다. 이상과 같은 베드로의 행적은 깨달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그 깨달음이 특별한 체험을 통한 특별한 깨달음일수록 거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여야 할 것이 아무리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충실히 실천하게 해줍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이 나중에 저곳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미국 영화 배우 크리스토퍼 리버가 생전에 그의 아내와 함께 CNN 레리 킹 쇼에 출연한 것을 시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슈퍼맨의 주인공으로서 널리 알려진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아주 잘생긴 얼굴에 항상 정의의 사자 역할만 맡기에 당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에 크리스토퍼 리버를 알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배우가 1995년도 승마 경기 중에 불의의 낙마사고로 전신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의 인생 몰락인 셈이었습니다. TV 화면에 나타난 크리스토퍼 리버는 손, 발, 손가락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얼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움직이는 곳은 단 두 곳, 눈과 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크리스토퍼 리버의 말은 얼마나 밝고 맑은 내용들인지 모릅니다. 특히 불의의 사고 이후에 2004년 크리스토퍼 리버가 심장마비로 타계할 때까지 크리스토퍼 리버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그의 아내 다나 리버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육감적인 미가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이 그토록 배어나는 신앙의 내적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전신불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변함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요 자신은 남편의 사랑하는 아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레리 킹이 크리스토퍼 리버에게 만약 당신이 지금 정상인처럼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느냐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크리스토퍼 리버에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질문이겠습니까? 24시간 밤낮 전신불구자로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가 정상인처럼 일어나 걸을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은 얼마나 많겠으며 가고 싶은 곳과 보고 싶은 것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지금 걸을 수 있다면 나는 가장 먼저 이 방의 방문을 열겠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감동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크리스토퍼 리버가 거창한 대답을 했다면 그의 대답이 거창한 만큼 그것은 공허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그럴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적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기적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날마다 기쁨이고 기적입니다. 라는 그의 말은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레리 킹의 마지막 멘트처럼 크리스토퍼 리버는 전신 불구자가 되었지만 도리어 그는 슈퍼맨이 되었습니다. 그가 건강했을 때 그는 고작 만화 같은 이야기의 영화 주인공이었을 뿐입니다. 그와 같은 황당한 이야기의 영화로는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보다는 어린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슈퍼맨 영화를 보고 슈퍼맨을 흉내내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다가 다친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리버는 전신 불구자가 된 뒤에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 진정한 슈퍼맨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는 진정한 깨달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심을 자기의 삶으로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체험적 깨달음 위에서 베드로는 거창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여야 할 것을 깨닫고 묵묵히 실천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깨닫다는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 시네이도는 함께라는 의미의 전치사와 보다는 의미의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본래 그 말의 의미는 함께 보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다는 것은 함께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엇과 함께 누구와 함께 보느냐에 따라 깨달음의 내용과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과 함께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자리를 직시하고 설령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여야 할 것을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은 나중에 저곳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 삶의 결과를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심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은 결코 유별난 삶을 살거나 기행을 일삼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관점으로 이 시간 이 자리를 직시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여야 할 것을 묵묵히 실천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뿐이고 바로 그들의 그 깨달음의 삶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심을 믿는 깨달음이 진정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주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자리를 직시하면서 설령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여야 할 것을 묵묵히 실천하십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고 있지는 않다면 나는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의 공의는 공허한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사회 정의를 외치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외면하고 있다면 나는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우리가 외치는 사회 정의는 한낱 무의미한 정치인들의 정치 구호나 정치 선동과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자리를 직시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곧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이 될 것입니다. 깨달아야 할 것을 바르게 깨달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매일 이루어질 것이요. 깨달아야 할 것을 바로 깨달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내가 단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을 깨뜨리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의 결과를 온전히 책임져 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깨달음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자리를 직시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언정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여야 할 일을 묵묵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나중에 저 자리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짐을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사도행전은 유별난 사람들의 유별난 기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여야 할 것을 직시하고 행한 사람들의 행적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하는 나의 삶 역시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이 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